6월 24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입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민간업체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지는 24일 발표에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지는 이는 군 지도부를 축출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지는 그러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자신을 찾아오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리고지는 앞서 정의를 복원하기 위해 용병 2만 5천 명이 모스크바로 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군이 공습을 가해 상당한 수의 용병이 사살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모스크바 남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보로네시 지역의 군시설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프리고지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미 여러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며 20만 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루한시크와 도네츠크 전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용병 그룹에 대한 러시아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러시아군 당국을 비난해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에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실시한 대국민 긴급 TV 연설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누구든 러시아군에 대항해 무기를 든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은 이를 무장 반군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이번 무장 반란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다면서 국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이 전투는 모든 세력의 통합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의 이 같은 무장 반군은 러시아와 국민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는 러시아에 내재된 정치적 불안정성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약점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둔이 길어질수록 혼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악을 택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파괴한다면서 러시아는 오랫동안 선전으로 자신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감추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거짓말로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악과 혼란이 확산하는 것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너무 강해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보라며 잘못된 중립성과 또 확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에 근접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4일 발표에서 이날 오전 8시 중국 군용기 19대를 탐지했다면서 여기에는 제20과 제16 전투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전투기 8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해안에서 24일이 약 44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5척의 중국 군함이 공동 전투 준비 순찰을 수행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에 대응해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하고 지상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하는 등 이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중국 동부전구사령부는 제16 전투기 훈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령부는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포함한 전술적 장거리 비행 훈련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들어가는 화학 연료를 미국에 밀수한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국적자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3일 발표에서 펜타닐의 원료 생산과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한 혐의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화학업체를 포함한 4개의 중국 기업과 함께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밀수한 혐의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리우 펑위 대변인은 이번 기소가 관련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이를 규탄했습니다. 리우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장거리 관할권은 중국과 미국의 마약 단속에 더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편지가 다음 달 영국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3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600여 곡의 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남겨진 편지가 무려 500여 통입니다. 장난기 많은 어린 시절의 편지도 있고 유럽 각지로의 연주 여행 중의 마음과 또 남다른 음악 세계에 따른 반응, 갈등을 토로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확신과 자부심 등이 표현된 이 천재 음악가의 음악 세계, 인간 모차르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편지는 연대기적인 자서전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 크리스티 경매에 올려지는 모차르트의 편지는 과연 어떤 편지일지 38만 달러에서 64만 달러 정도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그 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클래식 고전음악의 깊이와 향기를 전하는 시간 주말에 음악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도성민입니다. 네, 오늘 음악여행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QL 번호 136으로 시작합니다. 1악장 알레그로 지휘의 예후디 메누인 로잔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쾌헬 번호 136, 1악장 알레그로, 미국인 지휘자 예후디 메누인, 그리고 로잔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 달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 붙여지는 이 모차르트의 편지는요, 1782년에 쓴,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26살 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랍니다. 연인 콘스탄체와 이미 같이 살고 있었던 모차르트가 콘스탄체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장모가 자기 딸과 결혼 없이 동거하고 있는 모차르트에게 곧 경찰을 보낼 것 같다면서 어찌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군요.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파격적인 행동으로 유명했던 모차르트. 남다른 음악성으로 사람들을 늘 놀라게 했던 모차르트지만 독실한 가톨릭 가정의 관습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던 결혼 전의 동거가 자신의 명성에 흠이 될 것이라고 불안해했고요. 콘스탄체와 사랑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청년 모차르트의 설렘, 불안, 인간 모차르트의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는 뭐 기록물이라는 크리스티 경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26살의 모차르트 그 편지를 친구에게 보낸 얼마 뒤에 연인 콘스탄체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디베르티멘토 1번은 1772년 모차르트 16살 때 작품이고요. 이어드릴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헬 번호 622번은 생을 마치기 전 해인 1791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자, 쾌헬 번호 대부분의 음악 작품의 영어 약자로 OP로 표기된 이 오퍼스 번호와 구별되는 모차르트 작품의 고유 번호입니다. 모차르트 사후에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분류한 데 성공한 오스트리아의 음악 연구가 루드비 본 쾌헬의 이름을 따서 약호로 KV 또는 K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쾌헬 번호입니다. 자,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헬 번호 62번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악장 아다지오를 듣겠습니다. 클라리네티스트는 미국의 리차드 스톨츠만, 헝가리인 지휘자 알렉산더 슈나이더가 이끈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클래식 고전 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음악 한 곡 준비했습니다. 호박 화석에 갇혀있던 모기에서 뽑아낸 DNA로 공룡을 복원시킨 영화입니다. 주라기 공원 아실 텐데요. 1990년에 공상과학 소설로 발표된 이야기가 몇 년 뒤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로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까지 5편의 후속작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주라기 공원의 주제음악 준비했습니다. 영화의 클래식 오케스트라 연주음악으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한 미국의 음악가 존 윌리엄스가 이 영화의 주제곡을 만들었는데요. 올해가 영화 주라기 공원이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되는 해고요. 또 지금 6월이 영화가 처음 공개됐던 달이어서 영화 주라기 공원 또 주제음악을 소개하고 연주하는 그런 행사 소식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이죠. 세계 여러 도시에도 놀이공원을 열고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영화 주라기 공원 관련 자료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열고 있고요. 다양한 기념상품 또 음식도 내놓았습니다. 또 여름밤에 열리는 여러 지역의 행사에서도 주라기 공원의 주제곡을 선보이는 순서가 보였는데요. 미국 서부에 있는 콜로라도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서 관객들에게 특별하고 즐거운 음악회를 선보였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영화 주라기 공원 주제곡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영상 위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 소개하는 순서.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한국 드라마 닥터 차정숙입니다. 최근에 방송이 끝난 16편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회원제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로도 여러 나라에 소개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 가정주부에서 의사에 도전하고 또 성공적으로 의사가 되는 차정숙 씨가 주인공입니다. 의대를 다니다가 임신을 했고 출산으로 수련의 과정만 마치고 자녀 뒷바라지에 또 시어머니와 같이 살던 20여 년차 가정주부 차정숙이 다시 의사에 도전하는 줄거리의 드라마입니다. 인턴 과정은 마쳤으니 의사 면허는 있지만 위급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또 간을 이식받아야 했을 정도로 건강을 잃었던 경험, 생명의 은인이자 늦은 나이에 다시 의사에 도전하는 차정숙을 도와준 동료 의사와 오랜 친구, 아들과 딸,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어머니 등 등장인물들과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게 이어지는 드라마입니다. 병원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전공의 레지던트 차정숙이 크게 반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같은 병원의 외과 과장인 남편 서인호는 결사반대이고 같은 시기에 전공의 동료가 된 아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남편 인호는 첫사랑이자 가정의학과 교수인 승희를 몰래 만나왔고 그 사이에 딸도 있었으니 차정숙의 의사 도전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전혀 채 꿋꿋하게 병원 생활을 시작한 차정숙. 며느리의 부재로 집안일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딸의 도전을 응원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이 친정어머니 사이의 긴장관계. 차정숙을 응원하고 마음을 살펴주면서도 남편 서인호에게는 질투를 유발하는 동료 의사 노이의 역할도 드라마 흐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의사 공부를 시작한 전공의 차정숙은 원하던 대로 전문의가 됐을까요? 동료 의사와 떳떳하지 못한 관계였고 딸까지 둔 남편 서인호의 비밀을 차정숙은 어떻게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가정주부 차정숙의 의사 도전기 닥터 차정숙. 이 드라마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면의 분위기를 돋우는 음악으로 클래식 작품들이 사용됐습니다. 주인공 차정숙이 간 이식 수술을 받는 장면에 쓰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진혼곡 레퀴엠이 있고요. 아내 정숙이 전공의 레지던트 면접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쾌재를 부르는 남편 인우가 손을 크게 움직이면서 무음의 지휘를 곁들이는 모습 위에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의 피날레 부분이 사용됐습니다. 또 심폐소생술 중에 감전으로 쓰러진 차정숙 소식에 놀란 인호, 자살을 하려던 환자를 막으려다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차정숙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인호와 또 로이의 놀란 눈을 부각시키는 장면에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의 아리아 울게 하소서가 또 상황에 웃음을 더하는 코믹한 역할로 쓰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 쓰인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 오늘은 이탈리아 음악가 카를로 리치가 지휘한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조르주 비제 오페라 카르멘 2막에 흐르는 주인공 돈 호세의 아리아 꽃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비야 담배 공장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잡힌 집시 여성 여공 카르멘을 감옥으로 데려가던 군인 호세가 풀어줍니다. 애써 관심 없는 척했지만 이 매혹적인 자태의 카르멘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혹을 하니 호세는 마음이 흔들리고요. 카르멘을 놓친 듯 하면서 도망치게 해주는 바람에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한 달 뒤에 감옥에서 풀려난 호세가 카르멘을 찾아 술집으로 갑니다. 자신을 반갑게 맞아준 카르멘과 춤을 추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모든 군인들의 부대 복귀를 날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니 카르멘이 진짜 가야 하냐며 투정을 부리고요. 그때 호세가 카르멘을 달리면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던져준 꽃들 감옥에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들고 말라버렸지만 그대가 준 달콤한 향기의 꽃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단 하나의 희망은 당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 카르멘, 당신을 다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시선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오 나의 카르멘이여. 여기서 말하는 카르멘이 던져준 꽃은요, 자신에게 안달인 다른 남자들과 달리 아주 초연해 보이는 돈 호세 앞에 요염한 몸짓과 목소리로 노래하던 카르멘이 던져준 꽃 한 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페라 카르멘의 꽃의 노래를 부르는 테너는 마리오 란자인데요. 이탈리아계 미국인 테너고요. 성악가의 길로 나서기 전인 1950년대에 영화 위대한 카루소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고 또 황태자의 첫사랑에서는 노래로 큰 인기를 얻었던 미국의 배우였습니다.
Je fais une chose à toi, Carmen. Je
VOA 한국어 방송에서 클래식 고전 음악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800년대 이탈리아의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이어집니다. 운명의 힘은 18세기 에스파냐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실수로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죽게 한 청년과 연인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군대로 도피했고 여인은 괴로움의 수도원으로 몸을 숨기는데요. 하지만 여인의 오빠, 죽은 귀족의 아들은 두 사람을 찾아 나섰죠. 그 여정 중에 형제애를 나눌 정도의 청년을 만나고 의지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결투가 벌어집니다. 마침 그곳이 여인이 숨어있던 수도원 앞이었습니다. 남자는 결투 중에 치명상을 입었고 큰 소리에 놀라 나온 여인은 쓰러진 사람이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연인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나가다가 또 오빠의 칼에 찔려 쓰러집니다. 남자는 두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을 저주하고요. 오페라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지휘자입니다. 툴리오 세라핀이 이끈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연주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